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으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에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신일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각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아이에게도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좌원자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초월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그들의 정탐 보고를 듣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으로 물으셔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잠시 겪는 것은 그나마 감내할 수 있으나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을 매우 버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70년이 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런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참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도 일정한 시간 그리고 일정한 온도가 지나야만 금과 은이 연단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땅에 엎드러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그들에게 꼭 필요했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38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그리고 매우 세밀하게 자신들의 피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38년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2장 7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민수기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결핍은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족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좀 더 물질이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소원을 갖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물질이 많아지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치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물질이 궁핍하고 삶에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그리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라는 불안과 염려를 가졌으나 지나본 결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런 차원에서의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38년의 세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면서 한 가지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부류의 족속과는 싸우도록 하시고 또 한 부류의 족속과는 싸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는 싸우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와는 싸우도록 했습니다. 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인척 지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약속의 후손의 지위에서는 그들이 다 이탈되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 선을 그어놓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만의 하나님, 즉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들과는 싸우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 가운데 심어두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싸울 필요가 없었고 이 가나안 족속과만 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수를 우리의 원수로 삼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자기 마음대로 고르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기보다 나와 다른 교단, 나와 같지 아니하는 신앙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다른 어떤 교파, 이런 사람들과 훨씬 더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의 싸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이 칼비니스트, 흔히 뭐 엄밀한 개혁주의를 이야기한다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함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보하려고 하고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다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학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이 아는 신학을 흔히 모형신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이 원형신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토대와 근거로 삼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무수한 오류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오류와 잘못을 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개혁의 주체인 나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방식으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파, 교리에 대해서 세상과 마치 싸울 듯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들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불건전한 신학 사상이나 잘못된 이단 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싸워야 되지요. 그러나 개연성이 있는 부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기 안에는 죄와 불신앙과 세상과 또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며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영역 바깥에,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움은 교회 안에서 벌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벌이라는 말은 신달과 물고 뜯고 다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죄와 누룩과 같은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가난 족속들을 몰아내듯이 이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교회의 또 다른 성격이 뭡니까? 전투적 교회죠. 보편적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인데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영역 바깥에 있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세상과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와 육신과 사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든 우리 바깥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희는 일어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헤스본 왕의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릴 그 영역이니 더 이상 세속적 요소가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대적 세력들의 마음을 완전히 높게 만들어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취하셨는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도록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물 녹듯이 녹도록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무서워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어디에서 확인되었지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여리고성에 잠입해 들어갔던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사실을 확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고 그리하여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왕 바산왕 옥의 군대를 쳐부신 그 사실을 이미 듣고 이미 그들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고 이미 싸울 의지를 다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군인에게 있어서 사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쟁 무기가 탁월해도 무기 놓고 도망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의 사기 진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가를 부르는 것도 그리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권투나 이종 격투기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경기 전에 눈싸움을 하지요. 이미 심리전에서 져버리면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에서 상대의 눈을 감지도 않고 째려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물 녹듯이 녹아내리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효과적인 무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강하게도 하시고 또 한 사람을 약하게도 만드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24절에 보시면 아무리 사람 시온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주목해 보시면 언제 실제적으로 그 땅이 그들에게 넘어갔습니까?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장로님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기도를 하였지만 여러분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한은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조금 과격한 말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유효적 원인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수단적 원인인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참여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항상 흐트러진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래서 신자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신자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죠. 그래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90% 해놓으시고 10%는 우리가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우리도 100% 일합니다. 우리가 100% 일하고 하나님이 100% 일하세요. 이런 모순이 여러분 안에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다 행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인간 안에는 자발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편에서 했던 결단과 선택과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리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의 소유로 실제로 받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헷스본 왕의 군대를 쳐부수도록 명하실 때 다짜고짜 헷스본 왕의 군대를 쳐부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필요한 양식과 물이 있다면 돈을 주고 사 먹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왜 그냥 다 쓸어버리지 않고 왜 이런 합법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본 바대로 헷스본 왕 시온은 길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럴 줄을 다 알고 계셨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조용히 길을 통과할 테니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그런 제안을 하도록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이 안 되는 이 명령에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핑계 댈 수 있죠? 어차피 헷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실 것이라면 뭘 화평의 사도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조용히 통과할 테니 길을 열어달라 뭐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부터 먼저 나오지요.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에게 최선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도 최선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그것을 이사야가, 그것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지요?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통고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동안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감추인 뜻을 예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미 드러난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너는 살고 죽 이제 못 살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그냥 알아듣고 만약에 면백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는 살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성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한 뜻에 관한 한 우리가 예측하고 예단하기보다 이미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화평의 사도를 보내도록 사신을 보내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과 헤스본 왕 시온의 군대와의 싸움을 합법적인 싸움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아무 땅이나 그냥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족속도 이 땅에 두셨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이방 족속도 함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어떤 땅이라고 해서 우리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고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싸워서 그들의 땅을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땅을 빼앗도록 하였지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왜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종적인 뜻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왜 끝까지 그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할 바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우리가 보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결코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나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들이 평안을 받게 될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본래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에요. 누구나 다 잡아 죽이고 다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화평의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무슨 평화의 사신을 하나 보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싹 갈아문대버린 무슨 이런 어떤 식의 물리적인 하나의 어떤 전쟁 사건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마음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좌지우지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강팍하겠다라는 표현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라는 표현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적으로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서 그들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 중에서 뭘 깨닫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률적인 간증은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5분, 10분만 지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야말로 말씀이 수면제와 같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자기 인간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IQ나 지능이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은혜를 주실 때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요. 남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었지만 그에게는 좋은 땅이 된 것이죠.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일은 다름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까지 다 죽이도록 조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인질범들도 아낙네와 아이들은 내보내주지요. 그리고 처형을 해도 남자들을 처형하지 여자는 아이를 먼저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물러나고 유아들까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은 자신의 소유로 만들도록 했지요. 이 좀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너무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처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구원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다 멸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장 주지 못했던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완전히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군대를 다 멸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 일을 행한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핑계를 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평화의 사신을 이미 보낸 거죠. 평화의 사신을 보냈을 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과 섭리 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들의 자유의지 안에서 이 제안을 만약에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결코 진멸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지요. 그 좋은 예가 라합의 예였습니다. 라합도 가나안 족속 사람 아닙니까? 창녀였지요.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지요. 또 하나 좋은 예는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는데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도 마땅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했을 때 그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만약 아모리 족속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에게 먼저 항복을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지위를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였습니까? 둘 다지요. 이 둘 다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완강케 한 책임을 그들에게만 밀어버리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의와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둘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들을 다 철저하게 멸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는지요. 이방신을 섬길 때 자기의 자녀를 산채로 불살라서 드렸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불쾌하고 가증했는지 예레미야서 18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땅이 그런 죄들을 제거하고 그 타락하고 악한 거민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도록 만드신 것은 그들을 살려두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지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도 본래 가나안 원주민과 같은 처지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결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땅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들 그쪽에 심겨 놓으셨는가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불만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더디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실행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그렇게 질문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암몬 족속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2장 36절 이하의 말씀대로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성읍이라는 것은 과거 근동 국가들의 건축 방식이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주 높게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문 빗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방 조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당한 것이죠. 3장 4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성읍을 다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요? 38년 동안 최신 무기를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해병대처럼 군사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힘이 40년 전보다 더 약화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보면 3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르바임 족속의 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규빗으로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9척 이상이나 되는 장신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센 나라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38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큰 대가를 치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었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38년 전과 38년 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미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38년 전에는 싸우라 할 때는 안 싸우고 그 다음에 뒤늦게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싸우러 가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싸우러 갔다가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오히려 자기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이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큰 효과를 불러들일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8년의 세월이 끝날 무렵에 이처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의 군대와의 전쟁 사건을 왜 언급하는가?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내가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겠다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장으로 소급해 올라가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아낙 자손을 보고서 지레짐작에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자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허리는 지금 박살이 났어요. 성인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구비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선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성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천차만별인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아주 미미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양한 목사님이나 윌리엄 캐리나 칼빈이나 앞선 신앙의 선배들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지요.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믿음의 순종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나가는 인생 그저 벌어먹고 살려고 그저 좀 좋은 옷 입고 저 사람이 있는 저 브랜드 저 사람이 입고 다니는 그 좋은 옷 나도 입고 살려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은들 몇 년 사시겠어요? 지난 명절 기간에 제 동서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동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작년에 소천을 했거든요. 아버님을 간병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식이 있는데 그 아버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아버님을 침상째 밀고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언젠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언젠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안에 시작한 새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책들 읽을 수 있습니까? 시간만 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런 사실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이 귀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또한 본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유업들을 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희로 경험케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이 좁은 분인 것처럼 약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약속의 유업의 그 크고 광대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